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느 날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날입니다. 수능시험을 치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어수선한 마음으로 일어나 마지막 채비를 하는 새벽입니다. 시험을 보아야 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도 모두 마음이 얼떨떨합니다. 시험을 보는 아이들을 위해 이 새벽에 성전을 찾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른 새벽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시험에서 마음이 당당하고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시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푸는 모든 순간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고 배우고 외운 것들이 잘 생각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각 가정과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리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 때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한없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여 동안 수험생 아이들과 함께 애써온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늘 가장 힘들고 불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한 아이들이 한없이 가엾고 안 돼 보여서 더욱 마음이 아픈 부모님들입니다.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시험장 밖에서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수능의 점수로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빛날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자신의 고유한 빛을 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시험이 되어 마음이 무거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떠올리며 마음이 더욱 불안할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우리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가장 기뻐하는 아이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 자신감으로 오늘 시험을 잘 치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이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수능 이후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예체능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준비한 것 실수 없이 발휘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학 입시가 보다 바르고 효율적으로 바뀌어 진정 좋은 인재들을 찾아내고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련된 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쉼을 누리며 학문을 익히며 인격을 함양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교회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네 분의 목사님과 이 여전도회 3여전도회 찬양팀과 반주자 모두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두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2021년 2학기 성인성서 연구가 종강을 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 오늘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 강의도 듣고 친교도 나눕니다. 하나님, 그동안 성경 공부를 이끌어온 각 지구의 목사님들에게 지치지 않은 체력과 깊은 영성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나눈 성경 공부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남게 하시옵고 삶으로 적용되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시간을 돕느라 수고한 각 지구의 임원들, 구역장과 권찰님들에게도 한없으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퇴원 중에 대퇴골 환치한 부분이 빠져서 다시 응급실로 다녀오는 등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낸 노후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수고하고 힘들게 간호하지만 남편의 건강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자녀들도 멀리 있어 도울 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부가 힘을 내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참으로 따뜻합니다. 하나님, 노후 부부가 연약한 상태에서 서로 끝까지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노후 부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날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어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해야 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해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십광야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다윗과 사울의 만남 부분입니다. 다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치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잠을 자던 중에 다윗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창과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24장에 있는 내용과 26장 우리가 읽어 내려가고 있는 이 내용은 같은 듯 비슷한 듯 그러나 상당히 많이 다른 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로 들어가서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사울과는 달리 또 이 광야 십광야에서의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사들을 잠들게 하심으로 또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다윗이 들어가서 그를 해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의 창과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그가 가까이 갔었다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징표를 가지고 이제 먼 곳으로 갔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라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지금 집결해 있는 그런 부대였을 테니까 아마도 당연히 멀찌감치 설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도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멀리 섰겠죠. 그래서 거리가 있는 곳에 섰습니다. 아마도 지금 밤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소리를 질러야 소리가 아마 정확하게 먼 곳에서도 들릴 수 있었을 테니까 아마도 지금 다윗은 밤에 이와 같은 작전을 진행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잠자고 있었고 그 사이에 창과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먼 산, 건너편 산쯤으로 갔겠죠.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정도의 그곳으로 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넌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자, 다윗이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지금 외쳤습니다. 사울을 향하여 외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사울을 향하여 외쳤다라는 소리가 없고 아브넬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전략적으로 아브넬에게 말을 걸면서 자기 자신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브넬을 향하여 외쳐서 이르면서 너는 대답하라 아브넬에게 이야기하자 아브넬이 너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 속에서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부르기도 했겠다.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축소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울 왕이여라는 말도 불렀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사울이 어리둥절한 사이에 아브넬이 먼저 대답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하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학고래라고 하는 이제 왕을 부르다 부르는 자라는 뜻으로 부르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아브넬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자 15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로 금방 알아듣거든요. 내 아들 다윗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넬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넬에게 네가 용사가 아니냐, 어떻게 네가 주 왕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해 들어가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죠. 군대 장군일 텐데 사울을 호위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가만히 아브넬을 살펴보면 좀 우스꽝스럽고 능력 없고 그리고 계속 엇박자를 내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마치 그 사울을 호위하면서 굉장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아주 대단한 장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항상 사울은 이제 아브넬을 이제 아브넬이 호위하고 다니는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40일 동안 싸우자,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나서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군대의 장관인 아브넬이겠죠. 장수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어야죠, 당연히. 근데 아브넬은 나가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을 호위하는 그 장군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역할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이제 그 치러 나갈 때, 그때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저 아이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아브넬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 아브넬이 뭐라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충분히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을 법한데 그 수금을 타는 자리에 가서 사울이 힘들 때마다 수금을 탔던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데 아브넬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그냥 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물어오니까 갑자기 저 모르겠는데요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만화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그렇게 나타납니다. 뒤에 이제 사무엘하로 가면 요압에게 이끌려서 이제 속아서 아브넬이 이제 가서 결국은 이제 살해되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참 바보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왕을 호위하지만 실제적으로 능력 없는 무능력한 그런 장군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엔게디 경우도 마찬가지죠. 엔게디의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뭐 뒤가 급하니까 급하게 뭐 수색을 하고 그럴 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호위병이라면 또 왕을 보호하는 군사들이었다면 적어도 굴 한 번쯤은 수색을 하고 그리고 또 왕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사울왕이 들어가도록 하고 아브넬은 바깥에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죠. 충분히 많은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갔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잠에 들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아브넬은 또 여기서도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장관이고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를 향하여서 꼬집습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왕을 보호해야 될 임무를 갖고 있는데 벌써 두 번이나 벌써 뚫렸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너는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또 해야만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너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두 번째나 벌써 너는 그 일을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번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다울은 그것을 지금 이미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내 주 왕을 지금 죽이려고 누군가가 들어갔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확실하게 보여주지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쓰던 창, 이 창은 계속해서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물건으로 계속 등장해 왔습니다. 창을 단창을 들고 있다가 다윗에게 던지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마치 그 왕의 어떤 술처럼,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이 사울은 이 창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권의 상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다윗을 찌르려고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을 하는, 어찌 보면 왕권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사울 왕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징표와도 같은 도구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있나 봐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물병이 있나 봐라, 창만 훔쳐온 것이 아니라 물병까지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찾아보니까 없겠죠. 당연히 이제 아마 그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지금 없어졌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가까이 왔다 갔구나 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그런 이제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정말 얼떨결에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아브넬은 그냥 잠자다가 깨가지고 얼떨결에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사울이 직접 이제 다윗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여기서도 또 사울이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보면 미갈 자신의 딸을 이제 다윗에게서 빼서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맡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다윗과의 사울과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사위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사울은 미갈을 다른 이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내 아들 다윗아라고 말하면 마치 아직도 내 그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도리어 반가운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24장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26장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여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관계가 이제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8절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왜 나를 계속해서 쫓으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읽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만약에 지금 사울 왕을 충동시켜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따라다니면서라도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충동질이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라면 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충동질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라면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당시 그 뜻으로는 망명을 뜻하는, 이 나라에 살지 말라, 다른 곳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수거적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를 왜 바깥으로 자꾸 쫓아내려고 하면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지금 십사람들이 다시 와서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충동질하는 이 내용,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아마도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의 주변에 있는 하나의 왕권과 같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권력을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19절에서 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이면 왕은 거기에서 지금 그 충동질 때문에 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바깥으로 자꾸 몰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원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먼 곳, 지금 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죽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보복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여기서 산에서 메추라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꼬레라는 단어가 사용되니까 메추라기이기도 하고 부르는 자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하꼬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부르는 자로 이렇게 부르는 자를 사냥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나의 언어적 유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왔다. 24장에서 죽은 개와 벼룩을 잡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극히 낮추면서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21절 22절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 사울이 이제 두 번째로 26절에서 26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에서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인데 우리 가문을 해하지 말아달라. 그 약속만 하거든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러한 약속은 별 의미가 없죠. 지금 그는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거는 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사울 왕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죽이겠다고 했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죽이겠다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왕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왕의 권한 아래에서 지금 혹독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신실하게 대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제 사울이 축복하듯이 25절에서 축복을 하고 서로 이제 나누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기브아로 돌아가고 아마도 그 다윗은 자기 길로 갔는데요. 아마도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블레셋으로 사실은 망명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오늘 또 수험생들이 또 있고 여러분들 많이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이 해봤습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힘든 고생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죽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간까지 여러 번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모든 수험생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잘라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기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